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다 1장, 2장 그렇게 분류하는데 이 시편은 1편, 2편 그렇게 부르는 것도 좀 특이한 표현인데 그것은 이 시편 자체가 사실은 옛날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불렸던 찬송가들을 우리로 말하면 성전 찬송가들을 묶어서 이렇게 시편으로 편집한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1편, 2편 그렇게 장으로 부르지 않고 찬송가 한 편, 두 편 그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분류하게 됐습니다.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고 이 현재 편집된 것으로는 다섯 권으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1권이 1편에서 41편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류로 해서 모여져 있습니다. 42편에서 72편까지가 두 번째 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 찬송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환난 가운데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73편에서 89편까지가 세 번째 편인데 이 부분은 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고 그 예배 때 어떤 찬송을 하나님께 불렀는지가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0편에서 106편까지 말씀은 방랑하고 고난하던 시기에 불렀던 찬송들입니다. 쫓겨다니고 고생하고 했을 때 그때 불렀던 찬송들을 주로 묶어놓은 내용이고 마지막 107편에서 150편까지가 이 부분이 마지막 다섯 번째 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율법과 찬양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이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도대체 그럼 누가 기록했을까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이 시편 전체를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한 절반 정도인 73편 정도를 다윗의 시 그렇게 기록되어 다윗과 관련된 시편이고 그 이외에도 모세가 기록한 시편도 있고 또 아삽 자손들이 기록한 시편도 있고 고라의 자손들이 기록한 시편도 있고 해서 최소한 다섯, 여섯 명 이상의 저자들이 기록한 시편인데 이 시편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잘 정돈하고 편집해서 묶어놓은 책이 이 시편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쯤 이렇게 오늘의 형태로 묶여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데 대체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 예배를 다시 재개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루어진 것일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자들이 다양하니까 기록된 시기도 아주 길죠. 모세의 시기는 BC 1400년대로 볼 수가 있고 또 이 시편 가운데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의 감격을 노래한 시편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는 126편은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대체로 시편이 기록된 연대가 길게 보면 90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에 기록된 신앙 고백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로 시의 형태로 된 문학 양식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사실을 보도하는 신문 기사처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바위이시다, 하나님 내 산성이시다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바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역시 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적으로 그렇게 묘사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아주 다양하고 해석의 원리를 잘 지켜나갈 때 시편의 의미는 그만큼 더 커지게 됩니다. 시편을 공부할 때 이렇게 시편이 1편, 2편 순서대로 1권, 2권 해서 5권까지 묶여진 대로 분류할 수도 있고 독일의 신학자 군켈이라는 사람은 이 시편을 분류할 때 찌찌벤 레벤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삶의 정황이라는 것이죠. 이 저자들이 어떤 삶의 정황에 있을 때 기록했는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해석의 키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시가 비탄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부르짖는 시편인지 성전에서 점잖게 예배될 때 부르는 예배용 찬송이었는지에 따라서 내용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다섯 가지의 삶의 정황을 제시하고 그 삶의 정황에 따라서 어떤 고백을 했고 어떤 기도를 했고 한 것이 밝혀져야 된다고 해서 삶의 정황에 따른 해석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시 73편, 다윗의 시라고 기록된 것 73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다윗의 저작품이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대로 보면 레 다윗 그렇게 되죠. 레 다윗, 그 다윗의 시 그 말인데 레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말은 투라는 말과도 같은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다윗에게 헌정된 시 또는 다윗을 위한 시 또는 다윗에 관한 시 다윗의 시 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전치사가 레라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시편은 다윗이 직접 지은 시편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시편은 후대 작가가 지어서 다윗에게 헌정한 그런 시편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시편 말씀은 다윗에 관한 찬송시라고 할 수도 있고 해서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관한 시편이 제일 많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은 시편도 기록되어 있고 시편 90편 같은 경우는 모세가 쓴 시편도 있기 때문에 기록 연대가 그렇게 천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만든 찬송시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놓은 것이 시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편 말씀은 시편 전체의 정신이 뭔가 시편 전체에 사는 신앙 고백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편 전체의 서론처럼 보여주는 말씀이 1편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시편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는데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사람들이여 그런 말씀이죠. 마치 그 마태복음 5장 6장 5장에 예수님께서 팔복음 말씀하실 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그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말로 원어 그대로 하면 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라는 표현이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사람들 하고 말씀하신데 그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죄와 악을 행하는 것을 도모하고 계획하는 것을 말하겠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악을 행하고 죄를 도모하는 그런 일을 마음에 궁리하거나 꿈꾸거나 계획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나고 계획에서부터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악한 것을 계획하면 언젠가는 악한 것이 실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꿈꾸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기회가 주어지고 여건이 성숙하면 실천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 악한 사람들의 꾀, 죄를 계획하고 악을 도모하는, 추구하는 이런 악을 꾸리는 그런 일에 아예 마음에 담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빈핍한 삶을 살고 고난 중에 처해진 그런 삶을 살지라도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항상 밝게 내일을 바라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악을 생각하고 넉넉하다고 해서 사치하고 방탕하고 그런 삶을 계획하게 되면 결국은 그 계획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날이 오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아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말은 죄인의 길에 함께 동행한다는 말은 죄를 짓는 행위에 참여한다는, 실천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생각했던 악한 길들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 셋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계획하고 죄를 실천한 다음에 주어지는 그 결과를 함께 누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런 인생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계획하지도 않고 그 계획한 것을 실천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것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을 그걸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죄와 결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와는 상대적으로 그와는 반대적으로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늘 하나님 말씀 마음에 업조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가르쳐주는 것을 내 마음의 낙으로 삼고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내 영혼의 즐거움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이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줄타기를 하듯이 이쪽 저쪽으로 넘나들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신도 나중에는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항상 우리는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위태위태한 곳에 장난하면 부모가 가슴이 조이는 것처럼 언젠가는 한번 떨어져서 다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선을 그어두고 그걸 넘나들려 시도하지 말고 위태한 곳에 그렇게 살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안전한 말씀의 품 안에서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서 일정한 말씀의 범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익사이팅하기보다는 아주 안전한 삶을 영적으로 안전한 삶을 살아라.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물가에 심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겠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무가 산꼭대기에서도 잘 자라고 덜에서도 잘 자라고 어디에서나 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는 것이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시편의 기자들이 보았던 성지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나무가 자라기에는 절대 부족한 강우량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무가 자라는 것은 물기가 있는 곳에 자랄 수가 있지 광야 황무지에는 나무들이 자라기가 아주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성지에서의 사막을 가다 보면 사막 군데군데에 이 나무들이 서 있는 나무들을 볼 수 있는 시띵나무라는 나무들입니다. 아주 거칠고 가시가 많고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를 찾아보면 다른 나무들은 살 수 없는데 그 나무들은 생존을 유지해 나가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와디 근처입니다. 와디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광야처럼 되어 있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빗물이 모여 흘러가는 이 계곡처럼 되는 그런 곳을 가리켜서 와디 가늘천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물이 모여 지나가는 그 물길이 있던 곳에 나무들이 자랄 수 있지 다른 곳에는 나무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 시띵나무는 뿌리가 아주 강해서 이 뿌리가 땅 깊이 100m, 200m까지 이제 뻗어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겨우 그 뿌리를 물을 찾아가지고 땅속에 흐르는 지하수의 뿌리를 닿게 하고 그리고서야 이 나무가 그 사막 가운데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 나무가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시냇가라고 하는 나무에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악한 것은 모양도 닮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항상 생명수 시냇가에 거하는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같은 나무이지만 우리가 나무 두 그루를 예컨대 심었다고 합시다. 물가에 한 그루 나무를 심한 거는 사막에 심었다고 하면 사막에 심은 나무는 햇빛이 비치면 금방 타서 말라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햇빛이 비칠수록 더 왕성한 생명작용이 이루어지고 더 좋은 과일을 맺고 그렇게 되겠죠.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의 시냇가에 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축복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햇빛과 같은 세상의 환란과 시험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겠지만 그렇게 시험들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올수록 그럴수록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더 잘 자라게 되는 축복이 물가에 심긴 나무에게 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환란과 시험마저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의 시냇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끝에 가면 반드시 망하고 이것이 악인들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언제든지 열매를 맺게 돼 언제든지 잎이 풀어서 늘 소망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항상 소망 넘치는 늘 푸른 모습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 위해서 항상 말씀의 시냇가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늘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영역에 줄을 그어놓고 선을 그어놓고 그 넘어가지 않고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그늘 아래에서 늘 즐거워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